시편 24편 7절에서 10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셀라 아멘. 창세기에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는지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저는 이제 이거를 이렇게 수학 공식처럼 표현하는 걸 좋아하는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흙 더하기 생기는 생명 이런 겁니다. 흙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더니 생명, a living being 혹은 a living soul이 된지라. 창세기 2장 7절 말씀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흙과 생기로 만드셨는데 이 생기라고 하는 것은 그저 후 하고 부는 바람이 아니라 영, spirit도 생기, breath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코에다가 영을 불어 넣으셨다는 거죠. 혹은 생명을 불어 넣으셨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바꿔 얘기하면 영이신 하나님 자신을 툭 떼어서 그 안에 집어 넣으셨다는 거죠. 그랬더니 a living being 혹은 a living soul이 됐다는 겁니다. 육체를 입고 있지만 우리의 본질은 영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았다라고 하는 것도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그 모든 것들이 영으로서 영적인 존재로서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영이 감당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우리 인간을 만드신 것도 하나님이 일시키기 위해서 혹은 계속 나를 찬양하는 그런 무슨 로봇 성가대 만들기 위해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싶어서 만드신 존재가 바로 우리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우리 영으로서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고 역할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거나 혹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영이 필요하다는 거죠. 영적인 존재다라고 하는 말은 또한 영이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존재의 의미를 확인받고 또 영적인 공급을 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은 그저 그냥 대화하고 하하호호 웃고 이게 교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는 영과 영으로서 영적인 존재와 영적인 존재로서의 교제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선한 것들을 받아 누리는 이게 하나님과의 교제의 중요한 부분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누구인지를 존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확인받는 것이고 또한 영적인 공급을 받는 것 이것이 영적인 존재로서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동행을 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들은 그들 존재의 의미를 늘 확인받고 또 풍성함을 누렸습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하나님과 교제할 때 오는 그 영적인 공급 그것이 주는 것은 뭐라고요? 생명이고 평안이라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짐으로 그 생명과 평안을 놓치게 된 거죠.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즉 육체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것처럼 먹고 마시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먹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우리를 이런 육체로 만드신 이유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거죠. 하지만 본질을 찾아갈 때 무엇이 더 본질이고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희락과 평강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 사람은, 그 공급이 있는 사람은 항상 의로움과 희락과 화평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뭐 얼마나 많은 일을 해드릴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가 하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가장 중요한 화두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만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게 되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과 평강과 희락과 또 내 삶의 목적과 방향과 또 말씀들을 받는 거죠. 그러면 그 모든 힘과 생명과 기쁨과 또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순서가 있는 거죠. 제가 이제 섬겼던 교수님이 이제 구원에 대해서, 원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런 비유를 들었습니다. 우리 이제 오레곤에도 나무가 많지 않습니까? 어떤 나무는 굉장히 높은 나무, 어떤 나무는 굉장히 큰 나무가 있는데 100년 된 거목이 있다. 정말 내 팔로 다 감싸 안을 수 없을 만큼 큰 100년이나 된 거목이 있는데 어느 날 봤더니 뭐 이게 뭐 바람이 불어서인지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 뿌리째 뽑혀 있는 거예요. 넘어져 있는 겁니다. 100년이나 된 큰 거목이기 때문에 뭐 이파리도 아직 무성하고 뭐 가지도 많고 보기에는 너무 뭐 웅장하고 멋있습니다. 다만 쓰러져 있을 뿐이죠. 근데 그 나무를 보고 아, 저 나무 살았다라고 이야기할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왜? 뿌리째 뽑혀 있으니까. 시간의 문제라는 거죠. 시간이 흐르면은 다 이파리도 떨어질 것이고 가지도 말라가지고 부러질 것이고 결국에는 저 나무도 썩어서 없어질 거라는 거죠. 뿌리가 뽑히는 순간 100년 된 거목이라 할지라도 그 나무는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 주님과의 연합, 이것이 우리에게 끊임없는 생명과 또 은혜와 능력을 공급해주는 원천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쉼이 우리에게 가장 큰 무기가 되는 겁니다. 쉰다는 것은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근원이 되시고 또 공급자 되시는, 위로자 되시는, 또 친구가 되시는, 보호자가 되시는, 아니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분의 임재 안에 머물고 그분만이 주실 수 있는 것들을 내가 받고 영적인 공급들을 받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영과 혼과 육을 가진 존재입니다. 제가 언젠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만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는 육이 있고 또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있는 혼이 있고 또 영이 있는 존재입니다. 육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식물이 필요하죠. 밥을 먹어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혼 혹은 정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식적인 요소 혹은 감정적인 요소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일평생 배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배움이 없으면요 그때부터 늙기 시작합니다. 나의 부족함과 한계를 인정하고 항상 누구로부터도 어떤 일로부터도 어떤 상황에서라도 배우고자 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지혜로운 자에게 지혜를 더하십니다. 나 이미 아는 거야. 나 이미 해본 거야. 나 이미 가본 거야. 그런 마음들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는 것을 오히려 방해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잠언에서도 보면은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지나가는 개미에게서도 우리가 배울 것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지식적인 부분에서도 계속해서 배워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감정적인 부분에서도 계속 채워나갈 필요가 있죠. 어떤 책에 보면은 감정은행 계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저마다 감정은행이 있다는 거예요. emotional 그런 뱅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카운트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계속 거기서 withdraw만 하는 겁니다. 인출만 하는 거예요. 디파짓은 없어요. 그러다 보면 그게 막 고갈되면 나중에는 별일 아닌 거예요. 사람한테 막 신경질 내고 화를 내고 막 작은 어려움에도 까무러치고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정서적인 건강을 위해서도, 나의 정신적인 건강을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것,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 또 나의 정서를 풍성하게 하는 그런 일들 가운데 시간을 또 드릴 필요가 있다는 거죠. 많이 접할 필요가 있습니다. 깨끗한 공기를 마신다든지, 아니면 밤에 나와서 밤하늘을 본다든지,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다든지,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그림을 본다든지, 아니면 내가 무엇인가 창작하는 그런 일을 한다든지 필요하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부부싸움이라고 하는 것도 보면은 싸울 때 보면 별거 아닌 걸로 싸우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싸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뭔가 계속 누적되어 온 것이 있는데, 아 이게 계속 저 사람한테서는 인출만 되고 정립이 안 된, 나는 하나도 정립은 하지 않고 계속 감정적인 것만, 적인 것만 제가 고갈시켜 나간다면은 거기에 대한 이제 그 결과를 또 서로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혼적인 부분에서도 우리가 청지기로서 잘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포커스를 하고 있는데요. 영은 말씀이 들어와야 삽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또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모든 것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육체와 정신은 생명이 있을 동안에만 유익하고 필요하지만 그것이 사라지는 날이 오면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영의 세계는 영원히 존재하기 때문에 영을 위한 양식을 공급하는 것은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말씀하셨죠. 주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매일매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예표이기도 하죠. 매일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고, 그들이 굳이 자기의 장막에서 나가서 그 들에서 만나를 거두어오는 수고를 해야 먹을 수 있었던 것처럼 매일매일 만나는 내려주시지만 우리가 그 말씀을 찾아 먹는 노력은 기울여야 합니다. 이사야 55장 3절 말씀에 너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Incline your ear and come to me. Listen that you may live. 우리가 사는 방법은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이 영을 살찌우는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특징은 잘 아시는 것처럼 변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변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오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말씀이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정말 큰 위로와 격려가 되어야 합니다. 수많은 가짜 뉴스가 판치고 수많은 배신과 수많은 그런 혼동과 갈등이 있는 이때에 내 생각도 내 마음도 내 스스로 다잡을 수 없고 알 수 없는 그런 순간 가운데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영을 살찌우는 하나님의 말씀의 두 번째 특징은요,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 영을 살려주시는 겁니다. 먼저 살려주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영이고 생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복음서를 많이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꾸 반복해서 예수님의 생애와 하신 말씀들을 우리가 읽고 묵상할 때 무엇인가 우리 안에서 영이 살아나게 됩니다. 우리를 억압하고 있던, 또 우리를 짓누르고 있던 죄의 무게, 또 마음의 짐들, 또 상황의 짐들, 모든 것들이 다 내려놓아지고 우리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생명이 역동쳐 나오게 됩니다. 영을 살찌우는 하나님의 말씀의 마지막 세 번째 특징은요, 그 말씀이 살아있고 역동적이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생생하게 우리가 그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는 말씀, 예전에만 있었던 죽은 말씀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있고 활력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순간에도 그 말씀은 여전히 동일한 능력으로 내 삶 가운데 일하실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 말씀의 놀라운 능력이고 특성입니다. 우리의 영을 살찌우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하지만 이 모든 것 가운데 제가 늘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것은 뭐냐면 모든 것의 밑바탕이 되는 것은 다시금 관계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관계예요. 성경에 보면은 항상 있을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꼭 우리에게 필요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 모든 것도 다 관계 아니겠습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신뢰에 대한 겁니다. 신뢰는 관계에 바탕을 하고 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관계가 중요한 거죠. 그저 나의 확신이 믿음이 아닙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바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에게 설교를 하시는데 내가 생명의 양식이다, 내가 하늘에서 온 떡이다, 나를 먹어야 정말 산다, 영원히 배고프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다 얘기했더니 사람들이 그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살을 떼가지고 우리를 먹으라는 건가? 이거 무슨 식인종도 아니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오병이어의 그 엄청난 기적을 방금 경험하고 본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 하나, 생명의 말씀 하나에 부딪혀가지고 떠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으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까지 말씀하시죠. 너희도 가려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이 예수님의 질문이 참 큰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요한복음 6장 6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너희도 가려고 하느냐? 그 말씀이 부딪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참 멋있는 대답을 합니다. 68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혹은 영생의 말씀이신 주님이 계신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로안 윌리엄스라고 하는 분이 쓴 제자가 된다는 것이라고 하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자기들을 부르신 그 존재가 신뢰할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과 또 자기들은 불안정하며 변덕스럽고 쉽게 배반하며 망각하고 달아나기 쉬운데 반해 자기들이 랍비와 스승이라고 부르는 그 인물은 떠나가지 않는 분이라는 사실을 제자들이 무엇을 안다고요? 자기들을 불러주신 이가 신뢰할 만한 분. 근데 우리는 신뢰할 수 없는 존재. 너무 변덕스럽고 너무 쉽게 배반하고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너무 불안정한 존재.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분은 그렇지 않다는 것. 그리고 그분은 결코 우리를 떠나가지 않으신다는 것.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 이거를 제자들은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떠나가는 무리를 보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나를 떠나가려고 하느냐 했더니 베드로가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는 변덕스럽고 우리는 무지에 목매하고 우리는 불안정하지만 그렇다고 어디를 가겠습니까?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붙들어주시는 주님이 계신데 우리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이게 뭐라고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렇게 믿음은 관계에 대한 겁니다. 믿음은 무엇을 얼마나 열심히 믿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를 신뢰하느냐에 대한 것입니다. 믿음만 그렇습니까? 소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나의 그저 바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결코 떠나가지도 않으시고 버려두지도 않으시는 그 주님과의 관계에 대한 것이 소망입니다. 그분이 내가 누구라고 말씀하시는가? 나에 대해서 어떤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 이것을 깨닫는 것이 소망입니다. 사랑은 뭐 더 할 말이 없죠. 관계가 없는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지식적이고 관념적인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이 삼위일체의 관계로 또한 존재하시는 관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의 바탕은 관계예요. 우리를 만드신 이유와 목적도 관계고 우리가 영적인 존재인 것도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함이고, 교제가 있어야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공급이 있다는 거죠. 영을 살찌기 위해서 말씀이 필요합니다. 말씀의 능력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그분을 알아감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지게 되어지고 또한 깨달아지게 되어진다는 거죠. 관계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모든 완벽한 모델은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제일 기도가 필요하지 않으신 분이 제일 기도에 힘쓰셨습니다. 왜? 관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늘 모든 것을 나누고 모든 것을 묻고 모든 것을 구하고 모든 것을 확인받고 모든 것을 함께 동력하고 협력하는 가운데 일해 나가셨다는 거죠. 누가복음 5장 16절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누가복음 22장 39절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예수님의 그 모범을 보고 제자들이 나중에는 우리도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주세요 라고 요청하게 되고 또 예수님을 따라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다면 우리는 더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성경을 읽는 것도 사실은 기도고 기도도 항상 말씀입니다. 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어요. 말씀을 읽는 가운데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부딪히면은 멈추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죠. 하나님 그렇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군요. 하지만 나는 자꾸 다른 걸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대화고 기도 아니겠습니까? 또 영이신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늘 받고 나가는 거죠. 시편 24편 7절에서 10절을 우리가 오늘 읽었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라고 하는 말이 있죠.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이게 제가 지금 앞에서 한 내용과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가 예전에 한번 이야기했던 것 같기도 한데요, 제가 이제 그 영락교회에 있을 때 중보기도 팀을 이제 훈련시키고 또 중보기도 팀 사역을 또 그렇게 슈퍼바이즈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첫 번째 1기 중보기도 학교로 모여가지고 우리가 함께 공부를 할 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보기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막 하나님을 설득하거나 하나님의 팔을 비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땅 가운데 임하도록 우리가 동의하는 것인데, 가장 좋은 중보기도 방법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그냥 그 사람 혹은 그 상황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그냥 usher in 해드리는 거다. 하나님 지금 이 어려움 당하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 찾아와 주세요 하고 하나님을 모시고 가는 거죠. 그럼 다 해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보기도라고 하는 것이 기도를 통해서 내가 내 능력과 지혜로 해결해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시도록 하는 것이 중보기도인데, 제일 좋은 것은 그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그 환경 상황에다가 딱 모셔드리는 거죠.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까? 어디 하나님 계신 걸 찾아가가지고 거기 막 찾아가서 손붙잡고 데리고 오는 건가요?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방법은 너무 간단하고 너무 확실한 게 있습니다.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환영과 우리의 마음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 오세요. 이스라엘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인정하고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바라는 그 모임과 그 순간 가운데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찬양이 중요한 거예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면 찬양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갑니다. 그 문과 궁정이 뭡니까? 주님이 계신 지성소로 나아가는 관문들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가는 것도 찬양과 감사고 하나님의 임재를 모셔오는 것도 찬양과 감사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법궤가 들어올 때 춤추고 찬양하고 좋아서 뛰놀았죠. 모든 문제는요 하나님이 오시면 끝입니다. 그것도 어떤 하나님이요? 왕이신 하나님. 그 왕이신 하나님이 모든 시시비비를 가려주시고 모든 문제에 대해서 공급자가 되어주시고 보호자가 되어주시면은 게임 오버입니다. 그래서 누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If you don't go within, you will go without.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은 없이 간다. Within과 without을 그렇게 대꾸로 쓴 영어식 표현입니다만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꼭 필요한 것들을 놓치고 without, 없이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다. 그런 거죠.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필요한 것 없이 가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머물러 있는 시간을 의식적으로 가져야 하고 이것이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지금 이 시간, 이 순간, 이 장소 가운데 나에게 하나님 모셔드립니다. 주님을 환영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인정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러면 하나님이요 이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 그 자리 가운데 오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를 두르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 지금 이 사람에게 이 문제 가운데 이 상황 가운데 나의 이 육체 가운데 하나님 임하여 주세요. 모셔드리는 거죠. 막 박수치면서 환영하면서 마치 시편에 나와 있는 얘기처럼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왜? 영광의 왕이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 왕을 모셔드리자는 겁니다. 그 왕이 오시면은 모든 불의함과 모든 부조리함과 모든 부족함과 모든 문제들이 바로잡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이 그렇게 기다려지는 겁니다. 왜? 주님이 오실 때 공평의 왕이 오실 때 모든 것을 공정하게 가리시기 때문에 심지어는 이 지구조차도 신음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부조리와 불합리와 죄와 어리석음과 어두움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오시면 그 모든 것들을 다 가려주십니다. 눈에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모셔드리는 거예요.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이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왕이신 하나님만 모셔드리면은 모든 것들은 끝나게 됩니다. 우리 경험에 의지하는 것, 우리의 능력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잘하는 사람은 그냥 하나님 데리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이거 좀 봐주세요. 하나님 이거 좀 살펴주세요. 하나님 주님을 지금 이 문제 가운데 혹은 이 질문 가운데 하나님 모셔드립니다. 주님 뭐 어떻게 보십니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겠습니까? 대적이랄지라도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쳐서 멸하게 하신다는 거죠. 너의 싸움이 아니라 나의 싸움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좀 더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관계가 중요한 이유가 이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기도할 때 문제가 생길 때 기도하게 되죠. 내가 아쉬운 게 있을 때 내가 필요한 게 있을 때 구하게 됩니다. 아 그것도 기도 아예 안 하는 것보다는 낫죠. 하지만 하나님과 무슨 딜을 하듯이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무엇인가 설득을 받아내듯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기도에 담대함이 있습니다. 어떤 기도요? 내가 아는 하나님, 나에게 어떤 분이셨던 하나님, 나에게 정말 선하고 내가 필요할 때마다 공급하여 주시고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건져주시고 내가 아플 때 나를 고쳐주시고 내가 힘들 때 나를 위로해 주셨던 그 하나님, 내가 아는 그 하나님을 지금 이 문제, 이 상황, 그 사람 가운데 모시고 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문제는 내가 자랑할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나와 개인적인 관계와 나와 개인적인 역사가 있는, 히스토리가 있는 하나님이 부재하다면 그게 비참한 신앙인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자랑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이 모시고 올 어떤 상황과 문제이든지 간에 모시고 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영광의 왕이십니까? 만왕의 왕이십니까? 존귀한 분이십니까? 선하고 아름다운 분이십니까? 신실하신 분이십니까? 자기 하신 말씀에 반드시 지키시는 그런 분이십니까? 아, 그런 분이시라면 왜 기쁨으로 모시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럼 소리 지르는 거죠. 문들아 머리 들어라, 이제 드디어 오셨다. 왕이 오시면 이 문제는 해결되는 거다. 왕이 오시면 그 너의 아픔과 고통과 슬픔도 위로받을 수 있는 것이다. 왕이 오시면, 내가 잘 아는 이 왕이 오시면 너의 그 질문도 만족할 해답을 얻게 될 것이다. 네가 궁금해하는, 네가 갈등해하는 앞날에 대해서도 왕이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다. 문제는 그렇게 문들아 머리 들어라 하면서 모시고 올 하나님이 나와 무관하다면, 혹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잘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소리 지를 수 있겠고, 어떻게 기도할 수 있고, 어떻게 찬양할 수 있고,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계속 관계가 중요한 겁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계시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내가 모시고 갑니다. 나와 함께 손잡고 가시죠. 나와 함께 팔짱 끼고 가시죠.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드디어 이에 비로소 사랑의 왕, 공의의 왕, 능력의 왕이신 만군의 여호와께서 오셨다. 소리 지를 수 있는, 기뻐할 수 있는, 찬양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관계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이고 그분을 모시고 가는 겁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다시 이 찬양 함께 한번 부르시면서 기도하실 분은 기도하시고 찬양하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